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주제라는 5주간 주제 가운데 네 번째 말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은 당시 교회가 성경을 통해 이해하는 구원의 어떤 부수적인 부분이 아닌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에 잘못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이 사실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을 짚어보자면 저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카톨릭 신학자였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간단하게 보통 에라스무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루터와 그 에라스무스가 서로 반복적으로 주고받았던 편지, 그것을 짚겠습니다.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출생인데 이성주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의 대표 신학자에 속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한면으로는 종교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에 좀 친개혁주의처럼 비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을 추구하던 사람들과 진지한 대화를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입장은 보통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대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는 대화를 환영했고요. 또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번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간을 했는데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훗날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됩니다. 그가 출간한 헬라어 신약성경은 우리 그 한영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영성경같이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걸 parallel translation이라고 하는데 평행문서 방식으로 번역이 된 그런 책을 처음으로 에라스무스가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헬라어 신약성경 그리고 나란히 그 옆에는 카톨릭교의 공식적인 성경이었던 라틴어의 그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란히 있었는데 이 성경이 에라스무스가 출간했던 신약성경이 중요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의 바탕이 되고 있었던 그 라틴어 번역을 원어와 그 헬라어와 나란히 보면서 라틴어로 잘못 번역되어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눈앞에서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학자들이 그 성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라틴어, 신약 성경을 출간할 만큼 성경에 대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학문에 대해서도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뼛속까지 카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카톨릭교와 종교개혁자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루터 양쪽 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쪽이 믿습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인간이 죄로 타락은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남겨두신 어떤 선이 조금 있어서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결국은 정통 카톨릭교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도록 불의를 떠나고 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약한 우리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난데 나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에라스무스가 구원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루터는 그 유명한 노예 의지라는 말을 합니다. 루터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 자신의 구원을 향해서 단 한 가지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하고 죽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의 의지는 악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상태에 묶여 있다.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아 내가 실제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에라스무스의 이해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구원은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나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의 기준에 한참 미달이고 언제나 미달일 죄인 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주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방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이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구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을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저희 우리 중에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그렇게 큰 차이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성경의 구원도 사람이 평생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그 성경의 구원도 사람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선하고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하고 의롭게 변화시킨다는 카톨릭 주장이 그렇게 틀리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더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5주간 종교개혁의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첫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칭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죄인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지 함께 첫 시간에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시간, 오직 성경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구호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구호였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다라는 점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도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우리가 앞세웠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묵상하면서 16세기 때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전심을 쏟았는지, 그들이 지상명령을 생각했던 그 지상명령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마지막 다음 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또 선행의 도리,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도리, 이런 것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화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주제는 확신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이처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경의 안목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에베소서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 속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최근에 빌립보서 말씀 묵상을 마쳤는데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불리지 않지만 에베소서는 교회 지침서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 속에서 교회의 정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단순히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짧은 편지 안에서 우리에게 빅픽처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죄로 타락한 온 인류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분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어서 남은 인생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 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에 가서 영영세세도록 살게 될 것인지 그 빅픽처를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1장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삼위를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공로, 성자의 공로, 성령의 공로. 그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1장에서 설명을 하고 2장과 3장은 화목해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들과 불화한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의 연속으로 4장과 5장, 우리 본문은 4장에 있죠. 4장과 5장이 연결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또 교우들과 함께 주님에게 속한 그 천국 시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그리고 문안인사로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 4장 이 내용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귀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딱 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의 빅픽처를 이 본문 안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구분이 됐는가? 그 모든 인류, 죄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류와 구분된 우리들 사이의 차이점을 적어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루터의 이해가 맞았고 에라스무스의 이해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그 본문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19절에 있는 방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방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또는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죠. 인류 일부가 아닌 인류 전체에 해당이 되는 인간의 상태이자 죄인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모습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17절에서 19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을 보시면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라는 것은 빛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화에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전구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전구가 띵 하고 빛이 들어와요. 그것처럼 총명, 나의 어떤 기발한 지혜, 그런데 그것이 어둠 안에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둠 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럼 나머지 다른 모든 생각도 어둠 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장 최상의 생각마저도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동떨어져 있으면 가깝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격리된 상태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을 도저히 받을 수 없이 격리가 된 상태, 그렇게 동떨어져 있고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생명에 다가갈 수 없는 상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라는 19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각, 마음의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바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움과 차가움의 감각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겠습니까? 팔팔 끓는 주전자에 막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것처럼 마음의 감각이 없는 것은 도덕성에 관련된 그런 현상입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옳은 것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도덕성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마음의 나침반이 망가진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로마서 초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초반에서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 타락했는데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생명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선과 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로 결국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런 이런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데 헬라인들에게서는 이렇게 그 현상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렇게 드러난다. 로마서 초반에 이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4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또는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타락하고 자신이 죄로 타락했다는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욕망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9절에 방임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방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내어준다, 건네준다 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방치되다, 어느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림을 받다, 유기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영혼의 나침반조차도 망가진 상태에서 결국 그 안에 방치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따라가게 되는가? 나의 욕망을 따라가게 됩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지 않으실 때 죄인의 어김없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묘사하시는 죄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스스로 발버둥쳐도 어둠에서, 죽음에서, 혼동에서,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죄인들 사이에서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나아진 것이 아니고 한 걸음이라도 생명을 향해 다가온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명령, 금하신 한 가지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죄로 타락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은 상태였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구원이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와 같은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을 한 후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는 타락한 사람이 분명히 가야 하고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한 후에 오늘 본문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오직 너희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또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크리스찬들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차이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지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어떤 구원이냐? 온 인류가 죄인의 상태에서 방임이 되고 방치되고 버려졌는데 그 일원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 인류 중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면 드러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과 죽음 속에 갇힌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불의에 자기 자신을 건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이념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욕망에 내 자신을 건네주고 그 욕망의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나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그 틀에서 벗어나도록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있는데 한 장 넘겨서 5장으로 가셔서 5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결혼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중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 말씀 주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방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건네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방임이 되어 있던 우리들, 어둠의 방치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방치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버림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당사자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목적, 뜻을 기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어둠 속에 방치되었던 내가 빛으로, 죽음에 방치되었던 내가 생명으로, 혼돈과 혼란에 방치되었던 내가 이제는 진리 속으로, 죄인 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사이고 엄청난 은혜이지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볼 수 없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신자와 구분이 되는 키워드를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방임이라는 그 키워드입니다. 그들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방치된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불신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24절을 보시면 새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 구원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옛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19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또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옛사람은 그동안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을 해주신 죄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럼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사람에 대한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시면 이 세 사람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또는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새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새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이 정체는 누구인가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그의 성별과 그의 나이와 그의 출생과 그의 인종과 그의 지역과 그의 문화와 이와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차이점들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진정하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곧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이게 단어가 어폐가 있죠, 표현이. 크리스찬이면 진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나일롱 신자가 있다, 뭐 정말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믿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진정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더 이상 별도로 분리가 된 구분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그 일원들과도 묶여 있고요. 나아가서 그가 점차 변해가고 거룩하게 변해가는 그 대상, 그 표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이와 같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죠. 근데 내 안에 두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공존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불신자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옛사람은 죄에 익숙한 나입니다. 죄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 오랫동안 어둠과 무지와 죽음과 혼돈 속에 방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 안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이끌림을 당하는데 아주 익숙한 나 아니겠습니까? 그 옛사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성도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속에는 인류 모두의 모습인 그 옛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새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옷 입는 비유를 하시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의 언어로 바로 우리의 성화가 이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화는 죄에 익숙한 나의 욕망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둘 다 나라는 한 가지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런 나라는 이 한 인격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누가 더 강하고 지배적입니까? 좋은 질문 아닌가요? 내가 옛사람이기도 하고 새사람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이 된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 중 누가 더 강하고 지배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내 속에서 옛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새사람보다 내 속에 옛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사역자였던 존 오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 보니까 영어로 원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Sin is active when it seems to be most quiet and its waters are often deep when they are calm. 죄는 가장 조용하게 보일 때 활동적이고 잠잠할 때 보통 그 수심은 깊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그 묵상집을 읽으면 특히 영국 쪽에 유럽 쪽의 청교도의 그 묵상집을 읽으면 너무도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분,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도 전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경에서 그 역사를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면 한 가지 내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돌아선 후에 벌써 그 일을 잊어버립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통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감사를 드리며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편하게 잤습니다. 근데 깼는데 마음이 무덤덤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 옛사람의 오래된 그 방치되어 있었던 모습, 그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고 그 나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모습에 굉장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내 안에 새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이 훨씬 더 활발하게 판을 치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에 이끌려 나갈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진리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며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을 약화시키시고 새 사람을 강화시키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의 방편들은 내가 손가락 하나로도 거둘 수 없을 만큼 온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구원과 칭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다음 주에 우리가 집중할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불가피한 은혜와 더불어 나의 상호 협조적인 믿음이 동원이 되어야만 내가 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성화가 더디었던 사람,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얼마나 그가 자기 살았던 인생에 대해 부끄러워할까.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불에 던져진 나무대기, 그 불이 막 붙어있는 것, 꺼내니까 막 연기가 나는 그런 나무대기 하나를 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맞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구원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과제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가라라고 하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실천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 분명히 우리의 상호협조적인 믿음의 화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그 카톨릭 교회 공식 구원론은 결국 칭의와 성화를 혼돈을 하고 있고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두루뭉실히 하나로 보고 있는, 보면서 생긴 오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구원,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일관적이고 유일한 그 칭의에 대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 공식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게 된 개신교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카톨릭 교회 내부자 콘타리니 추기경과 같은 사람도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소위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죽음 속에 방치가 되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조차 있겠습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동적이고 믿음적인 그런 반응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화답하는 이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불신자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세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방임이었죠. 두 번째는 새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3절에 새롭게 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짧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또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한 번역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옛사람에 익숙한 내가 옛사람이 뒷전으로 가고 새 사람이 앞에 중앙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지만 옛사람이 앞장을 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화가 이루어져 갈 때 이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 옛사람이 뒷전으로 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사람이 앞서 중앙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닮고자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지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성화되기 위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요즘 뭐 힐링이 필요해요,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결국은 기분 전환이지요. 기분 전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힐링,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어제는 새로웠다가 오늘 또 무뎌진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이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봐서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 라는 믿음을 앞세우면서 나의 일상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에서 나의 목적에서 시선을 떼고 믿음으로 시선을 떼고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새길 때 내 안에서 옛사람이 약화되고 새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본문이 속한 4장을 제외하고 1장부터 6장까지 그 한 챕터 한 챕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내 옆 사람에 대한 말씀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님에 대한 말씀이고 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개역 한글로 쭉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5장입니다. 8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6장 맨 마지막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분이 된 이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의 구원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 라고 진정으로 믿으면서 오늘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무도 익숙한 그 죄의 그 유혹에 대해서 잘 알지만, 많이 흔들려 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북돋움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화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죄와 어둠에 더 이상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그런 나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서 새 사람을 시작하시고 내 안에 그 죄에 익숙한 옛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목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둠에 방치가 되어 있고 절망에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방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건지면서 나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하나가 방임이, 새 사람이, 그리고 새롭게 됨이 다 하나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봤을 때 저희는 그저 겸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저희의 성화를 돕고 주님께서 저희의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이 일들을 저희가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저희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주님을 대표하는 이 21세기 지구촌 이 지역에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